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아자매님. 오늘은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시편 23편은 단 한 구절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23편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특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위로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은데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는요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 말씀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위로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또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해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안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영혼의 쉼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겠죠?
맞아요. 단순히 평안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불안과 두려움 대신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고 깨는 것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번 4절을 살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고난과 마음의 두려움, 절망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건강 문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덜어주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확신을 마음에 품어보면 어느새 힘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엄청난 힘이 되죠.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하자매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들판에서 지켜줄 때 필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맞았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는 또 훈계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다는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지하자매님에게도 믿음이 잘 자라고 있네요. 마지막 6절, 정녕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과 평안, 회복과 인자하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오고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시편 23편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삶의 여정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회복과 인도, 평안을 경험하는 여정임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 맘 찬 가족분들도 각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가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말씀 속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마음에 새롭게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게요. 소망도 느껴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 참 느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셔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를 굶겨도 두지 않으시고 꼴을 찾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시편 23편을 통해 얻는 삶의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인도된다는 확신이죠.
맞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향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같은 의미를 담은 곡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자주 들었던 찬양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간다는 그 고백이 떠오르는 밤인데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목자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푸른 초장으로 향하는지, 먹을 것도 하나 없는 험한 곳으로 향하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뢰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따르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아자매님의 소망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두 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났겠죠.
네.
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53문의 7번째 주제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먼저는 교회 밖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내적으로 부르시고 외적으로 부르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다가 뭐 언젠가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야,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론을 살펴봤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기로 정하신 모든 자들을 자유로이 목적과 수단 모두를 지정하사 택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자유롭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조 54문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의미가 무엇이었죠?
네,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언제나 존재했었고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가시적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 가운데에는 진정 회심한 자들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으며 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모두의 일원이며 영원토록 그럴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54문을 정식으로 마치긴 했죠. 그래도
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작은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아홉 가지 사랑자매님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째,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둘째, 예정이란 무엇인가? 셋째, 예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예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섯째, 예정은 불변한가? 여섯째, 우리는 예정을 어느 정도나 다 알 수 있는가? 일곱째,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원이며 또한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원이 아닌가? 여덟째, 택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기된 자들이 항상 교회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아홉째, 이 교리의 용도는 무엇인가? 입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탁월함이 있고 영생에 이르도록 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유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쓸모나 가치가 없어서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하심,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심이시지 사람에게 어떤 조건 같은 것이 달려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교리에 관한 중요한 근거는 뭐 단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네.
선택, 예정과 유기, 버림받음을 대표하는 구절을 하나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아멘. 예정의 첫 번째 주제인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이것과 관련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약속은 보편성을 띠는 거 아니냐. 자,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어떤 특별한, 말하자면 선택받거나 예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성을 띠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적,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54문이니까 그래도 54문의 질문과 답을 읽고 새로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4문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과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말씀. 그러니까 상반되잖아요.
네.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아니야. 택한 사람이 구원받아.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 살펴보고 마쳤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의견도 나누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결론을 생각해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신다. 아니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 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예, 이건 기뻐하십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뜻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건 그걸 원하신다는 거고 그걸 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말고 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94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악인들의 형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나 네, 이 말씀을 그렇죠.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네. 악인의 형벌 기뻐하세요. 물론 당신의 피조물들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래서 형벌 주시냐, 그걸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시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뜻하신다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부르심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뜻하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뜻하시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효과 있게 구원받아 돌아오도록 뜻하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정직과 순종은 나를 기쁘게 하니 너는 마땅히 이거를 행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정직과 순종을 너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부르셔서 순종하고 살아가라. 살아라라고 하시지만
그럼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이 분명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과 경건한 마음은 택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그 유효성. 그 일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능력은 분명히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죠.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느냐? 예, 로마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아멘.
네, 구원 얻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원했던 사람들은 정작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 나머지는 계속 미련하여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 예정과 관련한 첫 번째 주제, 정말 예정이 있냐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반론을 살펴볼게요. 사실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다 반론이에요. 그만큼 이 첫 번째 주제, 예정 전체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거죠.
네.
정말로. 반론 두 번째인데요.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우리 사무엘형제님 읽어주실까요?
네.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게 그의 은사들을 베푸시는 그분은 개인들을 존중하는 분이시다입니다.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좋은 말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막 좋게 네, 말하는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반론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시네 이거예요. 네. 생각해 보죠. 만일 어떤 외형적인 원인들을 조건으로 삼아 그것 때문에 동등한 상급이나 형벌을 베푸시기도 하고 베풀지 않으시기도 한다. 또한 뭐 그런 조건 때문에 은사를 베푸신다. 이제 외형적인 조건들을 삼아.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적인 사정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과 회심을 요구하시며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 믿음과 회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신다라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이 외형이 뭐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선행, 어떤 사람의 삶, 사람의 태도, 네, 그걸 보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인데
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람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랑대원님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줄 의무가 있을 때에
그렇죠.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게 준다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순전한 자비와 은혜로 지극히 자유로이 베푸시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지 않으시고 또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고 택하신다 해도 그것은 차별이나 불평등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네. 이 사람에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이것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네.
근데 한 사람에게만 해줘. 그건 차별인데
네.
하나님께는 누군가에게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로마서 11장 3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반론의 결론이고요. 세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사랑자매님 읽어주실게요.
네.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에 충족한 속량금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을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족한 속량금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일 의무를 지신 것이다.
반론의 첫 번째 조건은 맞는 부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군요.
네,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속량금을 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 이 부분 말이죠.
네.
사모님 잘 봤어요. 자,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금은 충분합니다.
예,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기에. 자, 그런데 그 속량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네, 충분하긴 하나. 요한복음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네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드린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긴 해도 만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면 모두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무한한 자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사무엘 형제님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무한한 자비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구원받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 명을 구원하셔서 그러면 100명보다 더 자비로우시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 자비란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요.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그것의 무한한 자비인 거지, 뭐, 억명이 구원받으면 자비롭고, 한 명이 구원받으면 자비롭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그 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그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신음하시며 기도드리셨을까요?
네.
결국 그런 형벌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단 한 명이 구원을 받아도 엄청난 자비인 거죠. 예,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구원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다 베푸시지 않습니다. 무작정 막 다 나눠준다? 그게 자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이 정의로움과 동시에 시행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8절을 볼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네. 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네.
심판
믿는 자는
네. 네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전 다룬 이 반론에 재반론이 있거든요. 뭐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왕 다 살려주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이제 반론이 있네요. 사랑자매님.
네. 모든 사람을 위해 충족한 속량금을 받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자는 불의하다. 베푸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그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신다.
네. 한번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막 욕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용서할 수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 그러면 나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예정과 선택은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반론이. 자 하나님은 뭐 그러실 분이 절대로 아니야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자 일단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속량금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 이런 태도 어떨까요?
되게 포장을 많이 했지만 매우 나쁜 태도이고 불의한 모습이죠.
네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불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량금을 주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일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다 구해줘 그랬는데 다 구해주지 않는다 그럼 나쁘지만 자기 스스로 그 돈을 구해가지고서 구원한다면 일부분만 그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속량금을 주는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속량금을 충분히 받고도 모든 사람을 속량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반론이 있어요. 사랑자매님.
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는 불의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괴롭게 하거나 던져버리시지 않는다.
네. 뭐 계속해서 예정 선택은 없어 이런 건데 일단 주전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는 불의하다. 이게 맞죠? 나 잘난 척 하려고 네. 다른 사람들 괴롭혀.
그렇죠.
오도 위대하다. 그렇죠. 이거는 피조물들에게는 해당이 돼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이시고 따라서 네. 최고선에게 돌려야 할 최고의 존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네. 하나님께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혹여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선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기가 그분을 이제 영광을 안 돌릴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더 큰 전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만약에 죽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인데도 벌한다. 충분한 원인이 없이 공연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 괴로움을 가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일 것이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일부를 멸망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기꺼이 죄에 빠지고 멸망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 스스로. 예, 최고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까지도 드러낸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죄짓고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돈 줘야 돼. 그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까지 드러나잖아요. 그 정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의무가 없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도 없으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유기 선택 뭐 이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또 반론이 있습니다. 사무령제님.
그러나 특정한 목적으로 예정하시는 자는 또한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신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을 정죄로 예정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죄에 빠지도록 예정하신 것이요. 따라서 이들이 그 목적으로 이어지는 수단들까지도 예정하시는 것이다. 죄가 바로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오로지 죄책을 진 자들만이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입니다.
아, 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죄짓게 이거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것만 없었다면 죄 아니었을 텐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이런 반론을 아주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목적도 예정하시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단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세요. 우리가 이 앞에서 다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이루게 하실 목적이 있으시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도 또 비도
사용하시고.
바람도 이런 수단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네.
이제 이 목적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인생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수단을 예정하시지만 이 수단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먼저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에 이르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적한 자가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딱 줘가지고 이걸 사용하게끔 딱 만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 역시도 특정한 목적에 이르도록 이제 작용하도록 이제 이 목적한 존재가 준비해 놨죠. 하지만 직접 이걸 막 강제적으로 혹은 계획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허용만 해 주는 거예요. 허용,
네.
허용하는 수단이죠. 허용 수단. 자, 이 경우 이 목적을 준비한 자가 이 수단을 반드시 원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론의 주 전제인 특정한 목적으로 예정하시는 자는 또한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신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명확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수단까지도 예정하시지만 그가 모든 수단을 다 뜻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뒤에 첨가해서 이해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제 허용하시는 일들을 뜻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허용하는 수단. 그것들을 뜻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없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그분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일은. 다만 그분의 이제 마지막 목적이 방해를 받지 않는 한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존재가 가룟 유다죠.
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하도록 강제로 그를 떠민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선택한 거죠.
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반드시 목적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네.
여섯째 반론을 살펴보죠. 예정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사무엘형제님.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에 달려있다면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전에는 분명 안심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당신의 은밀하신 작정을 알려주셨고 또 그 작정에 수반되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그 작정을 알려주셨으니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유, 정확하네요. 안심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은밀하지 않고 모두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 8장 16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중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